우리 다 자리에 앉아서 신약에 있는 말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 있는 말씀부터 21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여러분 신약성경 315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우리 이 말씀을 통한 은혜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열었으나 전하는 자에게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에 성령 하나님께서 인간의 연약한 목소리를 사용하시사 저희의 영혼을 향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자와 말하는 자 모두가 성령의 말씀하심에 민감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며 또한 그 안에 있는 열매를 저희 삶에서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그 은혜들은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들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곧 예수님이다. 이것이 요한복음 1장 첫 부분에 나오는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무엇하러 오셨는가? 죄인들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하여서 그들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다 그들이 받을 영원한 형벌을 대신 받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그 일이 완성됨을 증거하시고 이제 하늘에 오르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며 또한 우리의 있을 처소를 준비하셨다가 다시 오신다.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고 그것이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 할 때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성경에 볼 때 놀라는 것은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한 분 하나님은 삼위가 계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 삼위를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어찌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한 분 하나님, 온 세상을 만드시고 모든 걸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며 모든 뜻하신 대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부 하나님을 우리가 그 연상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 뿐만 아니라 성자 하나님 그 예수님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엔 성령 하나님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영원하신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을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무한하신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신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을 성경은 우리에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여러분 그것을 느끼십니까?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여러분은 느끼십니까? 저는 그 지난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11월 달에 의사한테 갔더니 아 당신 무척 건강합니다. 당신은 건강입니다. 염려 말고 집에 가십시오. 해가지고 집에 돌아왔는데 아, 조금 있더니 한 달쯤 지나니까 당신은 그 암 사기입니다. 우리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아 이렇게 갑자기 한 달 만에 그 제 상태가 바뀌었습니다. 제 안에 그러한 무엇이 있지만은 그 전혀 저도 느끼지 못하고 의사들도 발견을 못하고 그저 지나갔던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 그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오늘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은 보면은 오직 성령에 충만하여라 이렇게 명령해 주신데 이것은 우리 모두를 향한 명령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러면 믿는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될 것은 성령의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충만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은 여러분의 대답은 오늘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하십니까? 여러분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알고 계십니까? 성령에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물어보고 싶고 우리가 알아야 될 그러한 질문일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는 참으로 많은 혼돈되는 가르침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배우는가 하는 것은 성경, 말씀, 그것 한 곳에서 우리는 이것이 진리라고 배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들이 저렇게 말하기에 거기에 현혹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정확하고 틀린 데가 없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다가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매다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지혜로운 길입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성령에 충만하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는 무엇을 뜻하시고 계시는 것인가?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는 이 명령은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수가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가르치시는지를 생각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공격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래로 쉼없이 공격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 잘못된 이단들, 우리가 그 교회 역사를 읽어보면 이단들이 진리를 공격하지 않은 때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항상 진리같이 시작은 보이는데 이 사람 말이 옳은 것 같은데 끝에 가서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곳곳에서 찾아보게 됩니다. 그것이 이단입니다. 첫 부분을 보면 거의 같아 보이고 좋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을 따라가다 보니까 끄트머리 끝 단자 끄트머리 가서 보니까 아 요거 좀 이상해졌다. 이것이 이단입니다. 성경 말씀을 놓고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아 성경이 이것 아니네 하는 이것이 이단들인데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은 쉼없이 교회에 있어 왔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에서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하는지 그것을 조심스럽게 우리가 생각하고 과연 그러한가 그 말씀을 우리 스스로가 판단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목사가 알아서 옳은 얘기만 잘 해주겠지 그렇게 믿으라고 성경은 어느 곳에서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목사도 사람인지라 잘못된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을 전하기를 원하지만은 잘못된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목사가 또 사기꾼일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영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 열심히 쫓아가다 보니까 박태선이를 쫓아가게 되고 문선명이를 쫓아가게 되고 또 무슨 요즘에 뭐 정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뭐 이러한 이상한 사람들 결국 쫓아가서 자기의 신앙이 파괴되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기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것을 조심하여 생각하는 것 믿는 사람들의 책임이고 성경은 우리에게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공격을 받습니다. 그 가운데 성령님에 대한 가르침에 가장 두드러진 두 가지 공격을 최근에 우리가 이야기하라고 한다면은 하나는 자유주의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성경을 우리가 판단해 보아야 된다. 이것이 고등 비평이라고 소위 불리우는 그 성경을 우리가 이 쓰여진 그 환경을 보았을 때에 그것이 왜 쓰여졌는가 그것을 우리가 비판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참인가 거짓인가 그것이 미신적인 것인가 그것이 현실적인 것인가 그것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 후세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믿기에 그렇게 만들어낸 이야기인가 이것을 우리가 판단하고 가려내어서 그 가운데 진정한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 가운데서 갈라내고 미신적인 요소를 빼낸 그곳에 우리가 믿을 만한 믿음의 대상들을 우리가 골라내야 된다.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고 이것이 한국 교회에도 무척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지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야지 그래서 성경도 우리가 이성의 자를 가지고 제어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틀렸다 맞았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러한 입장을 가지고 성경을 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공부할 때 우리의 모든 이성을 동원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학에서 공부할 때 우리의 가진 모든 지성과 이성을 다 써서 공부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공부할 수 없다 하는 것을 그 한계를 우리의 이성의 한계를 지성의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모든 우리의 이성을 다 해서 지성을 다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그 모든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심판하기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심판을 받는 곳에서 우리의 이성과 지혜를 사용할 때에만 성경의 진리를 우리가 바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진리된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어떻게 믿을 것인가, 어떻게 가르치실 것인가, 그 우리의 이성을 다하여서 고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공부하는 그 자세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지혜, 그 진리를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유주의가 이 성경을 공격하고 성경을 요리하면서 성경에 대한 믿음을 파괴를 하였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토론토에 있는 어떤 교회의 젊은 목사가 이제 그 교회의 일을 하다가 다른 곳으로 사역지를 얻어가지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나이 많으신 그 뭐 한국교회니까 권사님쯤 되셨겠죠? 그분이 그 젊은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제 우리가 천국에 가서나 다시 뵙겠습니다. 아, 그 목사님에게 말씀하니까 아 권사님 그동안 저에게 뭘 배웠습니까? 천국이라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제가 그동안 열심히 말씀드렸는데 그동안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 이러한 이야기를 하였다고 하는 그러한 그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을 때에 천국도 믿지 않고 지옥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도 믿지 않고 동정녀 탄생도 믿지 아니하고 기적도 믿지 않고 그들이 믿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좋은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기에 그의 사랑의 본을 따라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되자 하는 그러한 것들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이라든지 성령의 어떠한 내주하신다든지 성령에 따른 은혜라든지 이러한 이야기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보통 영성을 이야기하고 뭐 다른 그 자기 안에 있는 무엇인가를 개발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밖에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와 계시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성령님에 대한 교회를 향한 공격을 우리가 이야기하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은 우리는 경험이 있어야 된다. 모든 것이 경험이 중요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신다면 당신은 성령의 세례를 받았을 것이고 성령의 세례를 받았으면은 거기에 따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무슨 경험을 가졌습니까? 경험에 따라서 성경을 설명해 보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또한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우리는 많은 신앙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우리의 생활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경험이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성령님에 대하여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결정짓고 우리가 정말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그 우리의 경험일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보에 읽은 그 말씀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생활을 우리의 경험에다가 맞춘다면은 우리는 우리 생활을 잘못 살아가게 됩니다. 이따 저녁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잠깐 그 저녁에 말씀드릴 것의 한 부분을 말씀드린다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따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느끼기를 내가 계속 이 유대 땅에 있다가는 나는 분명히 우리 장인 사울 왕에게 죽을 것이다.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가지고 자기는 결정을 했습니다. 나는 이 유대 땅에 있지 말고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그 땅으로 도망가자. 자기의 느낌에 따라가지고 자기의 생각에 따라가지고 결정하고 그 삶을 살았을 때에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삶을 그가 살아갔다고 성경은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 그것을 우리가 중심으로 따라가면서 그것을 찾으면서 그것을 갈구하면서 그것만을 위하여 살아간다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느 순간에 잘못되어 있다 하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경험은 따라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을 붙잡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에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느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했고 나는 그것을 어떻게 믿는가 하는 그것이 우리가 바로 믿을 수 있는 길입니다. 경험을 앞세웠을 때에 당신 성령의 세례를 받았을 때 무엇을 느꼈습니까? 당신 방언을 했습니까? 그러면 성령의 세례가 있습니다. 방언 못 했어요. 아직 당신은 조금 더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잘못된 가르침들입니다. 경험에다가 성경의 가르침을 매달거나 자기의 이성에다가 성경의 가르침을 매다는 것은 극히 위험한 자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행위를 매달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곳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셨으면 내가 어떻게 느끼든지 내가 어떻게 보든지 내가 어떻게 알고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그것이 아니고서는 안전한 자리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당장에 깨달을 수도 없고 당장에 느껴지지도 않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약속해 주셨기에 그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그것이 바른 믿음의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성경은 성령에 충만한 삶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령에 충만한 삶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놓고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명령하셨을 때에 우리는 먼저 묻고 싶은 것은 성령의 충만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하면은 어떤 것이 생각이 나십니까? 성령의 충만한 사람 하면 어떤 사람이 여러분 생각에 떠오르십니까? 여러분은 성령의 충만한 사람을 옆에서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을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에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이렇게 그 성령의 충만에 대하여 성령 하나님의 충만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충만을 받으라 이것은 첫 번째로 명령입니다. 믿는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라면은 성령에 충만하여야 된다. 이것이 성경이 분명히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성령에 오늘 충만하지 못하다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성령에 충만한 건 뭐 특별히 어떤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이나 성령의 충만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나 같은 그냥 예배당 다니고 그저 예배 보는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 충만은 반드시 내가 할 것은 아니다. 뭐 교회 열심히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 혹시 받을 필요가 있지만 나는 예수님 믿지만은 성령의 충만은 그것은 나는 아니어도 괜찮다. 혹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고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의 충만은 받아야 된다. 모든 사람이 받아야 된다. 여기에 충만을 받으라 이것은 복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받아라. 성령의 충만은 우리가 다 받아라.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아서는 안 된다. 이것이 첫 번째로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가 뜻하는 바가 됩니다. 우리 모두를 향한 명령입니다. 성령의 충만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아니고 이것은 받아라. 받는데 그런데 이것은 한 번 받어라 이것이 아니고 그 원어에 가서 보면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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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받고 내일도 받고 모레도 받고 쉼 없이 받아라. 이것이 성령의 충만을 성령으로 항상 충만함을 채움을 받아라. 이것이 이 원어가 가지는 뜻이 됩니다. 한번 나는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다. 이것을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때도 성경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 여러 번 약속을 하십니다. 이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것이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온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그러한 성령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들에게 오실 그 사건에 대하여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 따라 가지고 성령 하나님은 과연 오셨습니다. 언제 오셨습니까?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 그들이 함께 모여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다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에 충만하여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나가서 방언을 하였습니다. 방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움에 대하여 이야기하니까 열일곱 나라 다른 나라 말을 하는 사람들이 그 말을 각각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을 수 있는 말들을 했다고 그때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사도행전에 나오는 방언입니다. 오늘날 일반적으로 방언 그러면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는 천사의 말 뭐 이렇게 그 방언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러나 사도행전에 성령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강림하셨을 때에 그때 말하던 방언은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아무도 모르는 주위 사람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아니하고 은혜도 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자기의 그 환각 상태 비슷한 그러한 감각 그러한 상태에서 자기의 혀가 자기의 통제를 받지 아니하는 그러한 상태에서 그저 입에서 나오는 말로 그저 누가 들어도 알아듣지 못하는 그러한 말을 사도행전에서 방언이라고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분명히 말씀하는 방언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저 말을 나에게 하는가 우리말로 각각 말을 할 수가 있는가 놀라워하였던 그러한 그 외국말로 자기들이 배우지 않은 외국말로 말할 수 있고 그렇게 또한 사람들이 그 자기의 말로 들을 수 있었던 그러한 놀라운 그 능력의 역사가 그들에게 임한 그때에도 성령의 충만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보면은 성령에 충만하여서 베드로 사도가 나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수천 명이 다 함께 그 말씀을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베드로 사도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구약에 보면 성령에 충만하여서 자기들의 그 가진 재주 이상으로 성전 건축에 그 기여하던 인물들을 성경 가운데에서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그 환경에 그들이 처해진 일에서 특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그 특별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때를 위한 그 일을 위한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를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여기에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였을 때 이것은 그러한 한 번에 그 주어진 환경에서 특별하게 필요한 그러한 능력을 위하여 주시는 그러한 성령의 충만보다는 계속되는 쉼없이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되어야 되는 이러한 성령의 충만을 이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그 구분하지 않는다면 이 성령의 충만에 대하여 우리는 여러 가지 오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성령에 충만합니까? 했을 때 아마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나는 베드로처럼 설교도 못하고 내가 설교해도 뭐 구원받은 사람 별로 없고 나는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이고 또 그 다음에 나는 뭐 특별하게 외국말로 뭐 방언을 한다든지 이러한 역사 나는 가지지 못했으니까 나는 성령의 충만함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나는 특별한 재주가 있어가지고 뭐 성전 건축을 위하여서 아름다운 뭘 만들 수 있는 이러한 성령의 그러한 은사를 가지지 못했으니까 나는 성령의 충만이 없구나, 이렇게 아마 생각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또 주위를 봤을 때 내 주위에 아무리 봐도 나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눈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구나, 이렇게 절망적으로 주위를 살펴본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내가 본 사람 가운데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한 사람도 안 보이네. 그러면 뭐야, 예수 믿으면 다 성령 충만하라고 했는데 아무도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내 주위에 없으면 이거 뭐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했는데 그거 불가능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혹시 있었을지 모릅니다. 성령의 충만을 우리가 반드시 어떠한 특별한 단회적으로 주어지는 어떠한 큰 능력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리고 그것이 성령의 충만이라고 생각했을 때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에 대하여 바른 이해를 가지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제 그 조영기 목사님 같은 그 순복음교회에서는 얘기할 때 성령의 세례는 반드시 어떤 경험이 따라야 된다. 그 경험은 방언이다. 그것은 제가 그분 이야기를 지어낸 것이 아니고 순복음교회 신앙과 뭐 어쩐가 뭐 이런 책을 보니까 거기에 쓰여 있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첫 번째 표시는 방언을 하는 것이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방언이 아닌 자기들이 가르친 그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천사의 말이라고 하는 그 방언, 그것을 하게 된다. 두 번째로는 전도의 능력을, 바울처럼, 그러니까 사도행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 2장에 있었던 그 역사, 베드로가 하였던 그 전도의 역사,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였을 때 우리에게 주는 역사다. 그리하여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반드시 경험을 통해서 그것을 확신할 수가 있다. 이것이 그 순복음교회가 가르치는 성령 충만에 대한 그 교훈이 되겠습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성령에 충만하였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하기에 여러분들이 베드로처럼 여러분들이 전하는 사람마다 그들이 다 믿을 수 있어야만 성령에 충만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러한 때도 있었지만은 때로는 다른 때에는 그가 전하는 말씀을 원하지 아니하고 배척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두드러지게 바울 사도가 성령에 충만하였지만은 그러나 아덴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을 때 그의 복음은 거의 사람들에게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무조건 그가 전하는 말은 다 받아들여야 되고 다 구원받아야 된다. 그것이 반드시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령 충만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충만을 이야기할 때에 그러한 성령의 충만도 있습니다. 단회적인, 그리하여 오순절의 그 성령의 충만, 또는 베드로 사도가 성령의 충만에서 능력을 행하던 이러한 성령의 충만도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지만, 또 한편에 다른 관계는 있지만은 조금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성령의 충만이 있습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5장 18절에 나오는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해줍니다. 어떻게 되는가, 19절을 보니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어떤 사람이 되는가? 찬송이 끊이지 않는다. 기쁨이 끊어지지 않는다. 억울하게 매를 맞고 죽을 뻔하면서 감옥에 던져졌지만은, 그러나 밤이 밤중이 되었지만은 찬송이 터져서 넘쳐나고 그들 가운데 기쁨이 넘친다. 항상 기뻐하여라. 이것이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라고 바울사도는 이곳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제 주위에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 천지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 여기서는 도저히 울고 절망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인데 보니까 생글생글 웃으면서 삶을 아주 재미있게 살아가시는 분들을 저는 주위에 참 많이 보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인간이라면 그렇게 짜증스러운 환경에,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 괴로운 환경에, 누가 보아도 이건 울고 통곡해도 마땅치 아니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생글생글 웃고 기뻐하고 항상 좋아하는가? 보니까 그게 다른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계실 때에 주위의 환경은 참으로 답답하고 우겨쌈을 당해서 견딜 수 없지만은 그러나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채워져 있을 때에 거기에는 기쁨이 떠나지 아니하고 찬송이 떠나지 아니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저 찬송이 떠나지 않고 기쁨이 떠나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 이것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다. 우선 그렇게 19절에서는 말해줍니다. 그 다음에 20절에 보니까 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어떤 사람들이 되는가?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이 된다고 그곳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된다. 아, 그렇게 보니까 또 제 주위에 천지에 널린 것이 그런 사람들이더라고요. 보니까 이거 이런 환경이면은 정말 기가 막혀가지고 답답해가지고 어떻게 할 줄 모를 것 같은데 그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나는 참 바본가 봐요.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함 밖에는 기쁨 밖에는 그 느껴지지 않고 이 삶의 그 고통을 실질적으로 내 가슴이 그것이 느껴지지가 않는다고 하는 이러한 분들의 이야기를 저는 종종 여러분 가운데서 듣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삶에 일어난 일들을 보았을 때에는 정말 불평할 일들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그저 그 어두운 가운데에서 조그만 빛만 있어도 그것을 보고 감사하고 감격해하고 눈물 흘리고 쉼 없이 하나님께 아버지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감사하는 사람들 우리 주위의 지천으로 널려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인간적으로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에 성령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것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주고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그 안에 있는 은혜를 보여주고 그의 약속들을 만지게 해주고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해주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을 때에 그 안에 있는 모든 풍성한 은혜를 생각했을 때에 나의 삶에는 범사에 감사가 넘칩니다. 고백하는 사람들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이 만나보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하시는 일입니다. 21절에 또 보면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여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서로 복종하는 사람들이다. 그것이 성령에 충만한 모습을 이야기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내 잘난 맛에 살고 내가 제일 잘난 사람들이 우리 아닙니까? 여러분은 모르겠는데 저는 최소한 그렇게 느꼈습니다. 제 부모님들이 저를 아주 극진히 사랑해 주었습니다. 아, 자녀를 열을 낳았는데 그중에 셋은 일찍 죽었는데 그게 전부 아들들입니다. 제 큰형, 둘째형, 그리고 큰 누님, 그 다음에 네 번째 형님. 아들들 셋만 딱 위에서 다 죽고 그 다음에 딸을 이제 아들을 낳을까 해가지고 쭉쭉쭉쭉 낳는데 전부 딸딸딸딸딸딸 해서 딸이 다섯 명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아들 제가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아들 하나 더 낳자 그러고 나으셨는데 아, 그것이 또 딸 나왔습니다. 그래서 딸이 여섯, 그리고 아들이 하나. 그렇게 아마 저희 아버님 때에는 그 아들들을 참 더 원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하기에 엄청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제가 잘난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주 제가 세계는 저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는 걸로 생각하고 살았고, 요즘에도 저희 학생들 가운데 좀 저 비슷한 애들을 보면 나도 그런 때가 있었다. 아,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들을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그게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이 항상 옳고 남은 나의 생각에 맞춰줘야 됩니다. 내 생각이 항상 최고고 다른 사람의 생각은 별로 그렇게 맞아 보이지도 않고 지혜로워 보이지도 않습니다. 부모의 이야기하는 것은 참으로 별로, 부모들이 생활하는 것은 별로 마음에 들지도 않고 지혜로워 보이지도 않고 옳아 보이지도 않습니다. 아마 그것이 제가 자라날 때에 그것이 저희 마음에서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들을 존경을 했지만은 저희 아버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목사님으로 이제 생활하였기에 극도로 어려운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서울에 이제 있을 때에 아버님도 이제 은퇴하시고 서울로 오셨는데, 그 식구가 한 6명이 한 집에서 사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 집인데 한 집이 한 방입니다. 근데 그 한 방이라는 것이 창고입니다. 창고를 갖다가 어떻게 개조해가지고 어떻게 뭐 새까만 이런 무슨 그 종이 같은 걸 바르고 뭐 판자 어떻게 해가지고 했는데, 비만 오면은 그 물이 그 부엌으로 들어오고 뭐 옆에 또 좀 서럽지만 변소가 있는데, 변소에서 똥이 이렇게 둥둥둥 부엌에 좀 떠나가지고 뭐 뱀이 왔다 갔다 하고 좀 뭐 이런 좀 상당히 좀 별로 환경이 안 좋아 보이는 그 집을 구하셔놓고는, 아, 그 세상에서 제일 좋은 집을 아버님이 구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자랑을 하십니다. 아, 거기가 삼각지고, 삼각지에 그 좋은 동네에 그 집이 있는데, 그 방 큼지막하고 아주 좋고, 뭐든지 감사하고 뭐든지 최고입니다. 그래서 저는 참 이상하다, 이해가 안 됐었는데 지금은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걸 감사하면서 살아가시던 그러하신 어른들이지만은, 그러나 제가 자라면서는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가난한가? 왜 이렇게 그 형편없는가? 내 친구 집에 가면 벽돌 집에 2층 집에 아주 집도 좋고 방들도 애들이 각각 뭐 이렇게 있고 하는데, 이건 무슨 방 하나에 6명, 7명이 자면서 이거 뭐 최고 좋은 집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도무지 별로 그 생각이 잘 따라가질 않았습니다. 제 생각대로 부모의 뜻을 거역하기도 하고 그래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은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를 우리가 두려워하기에, 성령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께서는 그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종하시되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며 복종하신 그 복종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평안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 지금 엄청 평안합니다. 이렇게 평안한 교회 쉽지 않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로 복종하기에. 저는 여러분에게 복종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그 원하시는 그 뜻에. 여러분도 아마 서로의 뜻에 양보하며 복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서로 양보하고 서로를 위해서 자기의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내놓고자 하는 이러한 자세, 우리 주위에 얼마든지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왜 가능합니까? 왜 자기 것을 내 것이라고 붙잡고 고집하지 않고 왜 서로 피차 복종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본성입니까?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도 성령의 충만에 대하여, 성령의 충만하여 거기에 따른 열매가 맺힐 때, 성령 충만은 결코 목적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방법입니다. 힘입니다. 성령 충만은 열매를 가져오고자 하는 그 길입니다. 거기에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기뻐하는 사람이다. 남과 더불어 평화할 수 있는 사람이다.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람이다. 자비롭고 좋은 일을 하기를 좋아하고 충성하고 온유하고 자기 자신을 잘 절제하는 사람이다. 이것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다. 성령에 충만하면 이런 열매들이 그 삶에 따라온다. 이러한 열매들 우리 가운데에서 이곳 저곳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에 충만합니까? 여러분에게 감사함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기뻐함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섬기고자 하는 서로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복종하고자 하는 이러한 자세가 있습니까?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기쁨과 감사함과 서로 비차에 복종하는 그 자세, 이것이 성령에 충만한 것이다고 에베소서 5장에서는 말씀해 줍니다. 물론 특별한 단회적인 오순절에 또는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그러한 성령의 충만함도 있지만, 그러나 이곳에서 말씀하는 성령의 충만은 기쁨에 넘치는 삶, 감사에 넘치는 삶, 서로 피차에 복종하는 삶, 이것이 성령에 충만한 삶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 만나보았습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바라본 사람들 삶 가운데에서 성령 하나님의 열매들을 여러분들은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시간이 무척 많이 갔지만 한 가지만 더 생각하겠습니다. 여기에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명령을 하셨다면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만 되는데 어떻게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하여서 우리는 18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18절에 가서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기에 왜 성령 이야기를 하다가 왜 술 취하는 이야기가 나오냐, 갑자기 왜 술 얘기는 왜 그 엄숙하고 아주 거룩한 성령의 이야기를 하다가 바울 사도가 갑자기 뭐가 좀 왜 이런 술 이야기를 할까, 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과 성령은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이냐, 우리는 그렇게 이 말씀을 의아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 기록할 때 실수하거나 또는 잠깐 그저 잘못 생각해서 이것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렇게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그 바울 사도가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것은 술이 취할 수 있는 그 방법처럼 하면은 성령의 충만도 받는다 하는 그러한 의미를 우리는 우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술이 취하려면 어떻게 하면 술에 취합니까? 우선 첫 번째로 술에 취하려면 술이 있어야 술에 취하게 됩니다. 술이 없는데 술에 취하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려면 성령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로 우리에게 중요한 그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려면 성령 하나님께서 계셔야 된다. 성령 하나님의 계심에 대하여 이 다시 그 경험을 위주로 하는 이 조용기 목사님의 가르침을 보면은 이렇게 그분은 그것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은 두 가지 별개의 사건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는 믿었지만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성령 세례를 위하여 기도하고 성령 세례를 받으면 그 다음에 방언을 하게 됩니다. 당신이 방언을 하게 되면 당신은 성령이 당신 안에 거하십니다. 이렇게 그분은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분도 이제 성경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성경 여기 보면 그것을 이렇게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줍니다. 첫 번째로 그가 이야기하는 건 사도행전 2장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다 예수님을 믿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언제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까? 오순절날 그들은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를 믿는 것과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은 두 별개의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사도행전 8장에 가서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사도들이 와가지고 그들에게 묻는 것은 너희가 성령의 세례를 받았느냐 물어보니까 그들이 대답하기를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대답했을 때 그들을 위해서 그 기도해주고 그래서 그들에게 성령이 내리셨다. 성령 세례. 그들은 이미 믿고 세례를 받았지만 물세례 받았지만 아직 성령 세례는 못 받았었다. 그렇게 그분들을 또 이야기합니다. 또 사도행전 19장에서도 같은 그러한 사건을 미리 믿었지만은 그러나 보았을 때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 사도행전 19장 2절 말씀. 그 세 군데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순절의 사건, 그리고 사마리아의 사건,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의 사건, 이러한 사건들을 볼 때 그들은 믿었지만은 성령 하나님은 따로 그 세례로 그들에게 임했기에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과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은 별개의 사건이다. 예수를 믿지만은 성령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이 그분이 가르치는 그 오순절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 내용이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에는 한 번 일어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에 대하여 성경은 쉼없이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 여인의 후손이 올 것이고 그가 세상의 죄를 담당하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그는 이제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시다가 은 30에 팔리시고 그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피 흘리고 고통받으시고 그의 옷이 찢기고 그가 이제 그의 옷을 제비 뽑고 뭐 하는 이러한 그가 무덤에 부자의 무덤에 묻히고 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예수님의 오실 사건에 대한 예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전에도 여러 번 육신으로 나타나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박대수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지만은 그 여호수아가 여리고 앞에 갔을 때에 군대 장관이라고 불렸던 그 하나님, 그가 그 앞에 경배하고 예배했던 그 하나님, 다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나타나시던 그 사건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과 씨름하시던 그 하나님, 뭐 이러한 여러 곳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나타나시기 전에 나타나신 모습들을 우리는 곳곳에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예언하신 그것의 완성은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한 번 이루어집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등등에서 쉼없이 그들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이제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낼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장에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쉼없이 제자들에게 이제 성령의 특별한 그 임함에 대하여 성령의 이 땅에 교회가 탄생될 때에 그들에게 선물로 주실 특별한 성령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이 성령 하나님은 구약에도 여러 번 나타나십니다. 성령에 충만하여서 찬송하던 사람들, 성령에 충만하여 예언하던 사람들, 성령에 충만하여 특별한 일을 하던 사람들, 구약에도 쉼없이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제 너에게 특별한 성령 하나님의 그 강림을 약속해 주시고 그것이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그 오순절의 역사는 한 번 일어난 역사입니다. 오순절에 그 제자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그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진 순간이었습니다.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각각 외국말로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다 하는 이 사건, 그 사건을 일반화하였을 때 그것이 오늘날도 반복되는 사건으로 생각했을 때에 그 조용기 목사님은 성령 세례와 그 믿음을 가르는 그 잘못된 가르침을 가져오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10장 19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그들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셨음을 보여주는 단회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다시는 그것이 성경에 반복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서신에도 그것이 다시는 나오지 않습니다. 10장에 나오는 이방인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 사건 다시는 반복되지 않습니다. 그 특별한 단회적인 여기에 그 주님께서 약속하신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하시고 유대에 성령이 임하시고 사마리아의 땅끝까지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실 때가 따온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사건을 보편화했을 때에 그는 잘못된 가르침을 가져오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할 때에 예수를 믿으면은 그에게 성령이 계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의 세례가 그에게 임하였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보면은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 모두가 다 믿는 사람들은 다 한 성령으로 이미 세례를 받았다. 어떤 사람은 세례를 받은 사람도 있고 받아야 될 사람도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었다면은 우리 모두는 성령의 세례를 이미 받았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도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느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신비하게 연합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입양이 됩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게 되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된다고 이곳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시면 너는 믿는 사람이 아니다 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의 영은 너희 안에 거하신다. 성령은 너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과 함께 거하십니다. 술이 있어야 취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에 충만할 수가 있습니다. 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그런데 믿는 사람이 다 성령에 충만한 것은 아닙니다. 다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다 항상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서로 피차 항상 복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긴 하지만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술 취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술 취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술에 취하면은 그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지만은 나중엔 술이 술을 먹는다고 하나요? 뭐 술이 사람을 먹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점잖해 보이던 사람도 술을 먹다가 보니까 아주 개망난이가 되고 말도 형편없고 집에 와가지고 그저 그 온 가정을 파멸로 이끄는 이러한 사람들 우리 주위에서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술이 취하면은 술의 영향에 이끌려가지고 술이 가라고 하는 대로 술이 하라고 하는 대로 이끌려가는 것이 술에 취한 사람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 성령에 취한 사람은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살아가기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복종하고 그리고 자녀라면 부모에게 순종하고 남편이라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라면 또한 남편을 공경하고 그에게 또 복종하고 또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자기의 상전의 눈을 속이지 않고 상전이라면 그 일하는 사람들에게 골고루 그들에게 정당한 싹스를 나눠주고 하는 이러한 성령의 이끌림 아래서 성령의 그 취하여서 살아가는 그 삶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성령에 충만한 삶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다 성령에 충만한 것은 아니기에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선 믿으면은 성령의 충만할 1단계가 됩니다. 그러나 2단계 꼭 필요한 것은 술에 취하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술에 취합니까? 술집을 찾아가야 됩니다. 또는 술을 잔뜩 사와야 됩니다. 술이 마시고 싶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술을 자기가 따라서 마셔야 술에 취하게 됩니다. 그것처럼 성령의 충만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성령의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지 아니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건 불가능합니다. 시편 42편 2절에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하나님으로 목이 마릅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목이 마릅니다.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위해서 기도하여라. 성령을 충만하게 나에게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마태복음 5장 6절의 말씀처럼 주리고 목말라서 의에 주리고 목말라서 구하지 않고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갈증을 느낄 때에 우리는 성령에 충만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시간이 다 너무 많이 지나갔습니다. 한 가지만 더 꼭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술을 마시려면 술이 들어갈 자리를 만들어 놓아야 술에 취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잔뜩 물을 잔뜩 마셔가지고 배가 빵빵한데 거기다가 또 술을 마시려고 하면은 아마 그 쉽지 않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 경험은 잘 모르겠지만은 아무래도 좀 목이 컬컬해야 아마 그 술이 잘 들어가고 술에 취할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것처럼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기 원하면 우리의 성령이 거하실 그 그릇이 비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면은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쉼 없이 싸움이 없이는 성령의 충만함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것이 분명히 죄악인 줄 알면서도 이것만은 놓을 수 없다고 그 죄악을 붙잡고 있는 동안에는 그것이 우리의 속에 채워진 동안에는 성령의 충만을 우리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충만을 원하는 사람들 우리의 삶에 분명히 보여진 죄악들과 더불어 싸우며 그것을 우리 삶에서 하나하나 몰아내는 그 노력이 필요합니다. 성령에 충만하여서 성령을 소멸치 않고 성령을 근심하지 않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사람다운 삶을 살게 됩니다. 술 취한 사람들이 정말 그 형편없는 삶을 살게 된다면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고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가정, 축복된 가정,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자녀들이 있는 가정, 기쁨의 가정이 되고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사회, 하나님의 축복으로 넘치는 사회가 된다고 이곳 에베소서에는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계십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의 충만 자주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바로 알지도 또는 우리가 구하지도 않기에 이 시간 저희에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다시 말씀하여 주시면 우리 가정이 과연 사랑으로 뭉쳐있는지 또는 서로 복종하며 그곳에 평화가 있는지 우리 가정을 돌아보라고 말씀해 주시면 부모가 과연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있는지 자녀들은 또한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고 있는지 다시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며 저희의 살아가는 삶이 정직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구하며 살아가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그렇지 못한 부분을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으라고 말씀하시기에 저희로 하여금 성령의 충만함을 갈급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삶을 깨끗게 하여 주시고 비워주시사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저희 모두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